또 전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교회를 주시고 그 교회에 말씀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죠. 남아프리카에 사는 어느 부족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의 어느 부족. 이 부족은 주변에 있는 일반 사람들보다도 수명이 훨씬 짧다고 합니다. 아무리 오래 살아봐야 가장 장수한 사람이 30세를 전후로 다 죽는다고 합니다. 30세를 넘기지 못한대요.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이상적인 의료연구팀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이 부족 사이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연구 결과 그 원인은 이들이 살고 있는 토담 속에 있다라는 거야. 이들이 집을 짓고 사는 토담 속에. 그 토담 속에 뭐가 있느냐? 토담 속에는 벌레가 있는데 이 속에서 이 벌레가 굉장히 많이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벌레가 사람이 자는 사이에 몸속으로 기어들어와서 몸속에서 살을 물고 그때 독이 몸속에 퍼져서 결국 그 독 때문에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고 그래서 30세를 넘기지 못한다. 이 연구팀이 이 부족에게 다음과 같이 단계별 처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우리가 처방된 처방대로 하기만 하면 30세를 훨씬 넘어 70세, 80세까지 살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려주면서 그 처방법이 뭐냐? 세 가지로 처방법을 내립니다. 첫째는 살충제를 뿌려서 그 토담 속에 있는 벌레를 줄여라. 맞죠? 그죠? 그래야 되죠? 두 번째는 토담을 모두 헐어라. 토담을. 셋째는 다른 곳으로 모두 이주해라. 이사를 가라. 이 자리에 살면 안 된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자, 이들이 아주 단명한 생명을 장수하게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의료진이 밝혀낸 원인 세 가지 처방대로 어떻게 되겠어요? 설명을 듣고 계시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처방대로? 따라야죠?
네.
원효, 어떻게 해야 되나? 크게 말해봐. 뭐라는데? 이 생각도 순정이 되겠다 생각이 들지? 우리 집 사람 들었나? 어렸음 들었나? 이해 못하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부족들 중에는 아무도 의료진이 비전체계 연구에서 발표한 것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아무도 따를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꼼짝도 안 합니다. 살충제를 뿌리지 않았고 토람도 헐지 않았고 더군다나 이주할 생각은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조상대대로 살아온,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노라고, 이곳을 떠나서는 절대 우리는 다른 곳에서 살 수 없다는 이 고정관념. 이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30세를 넘기지 못하고 그 벌레의 독에 감염되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모한 고집, 완고함, 고정관념, 이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대입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1년 전, 5년 전, 10년 전과 지금 믿음생활, 신앙생활, 헌신생활, 충성생활에 뭐가 변화됐습니까?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누리며 신앙을 끝까지 지키며 승리의 삶을 살고 세상에서 쓴맛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말씀을 줘도 그만이죠. 고정관념, 고집. 저 철마에 지나다 보면 음식점 이름 같아요. 새 고집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렇게 보면서 와, 저 집 고집 생무야구나. 소고집을 고집 안에. 뭐, 하느님 공부한다, 이 뜻이겠죠. 여러분의 영혼을 죽이는 독소를 내뿜는 죄악의 고정관념적인 죄의 습관에, 그 토담에, 사춘제를 뿌리고, 제 온상을 흐려버리고 그 터전을 완전히 떠나셔야 합니다. 그래야 바뀌죠. 근데 제가 보니까요, 이 남아프리카의 이 부족과 달밟는 요즘 고집불통이 있어요. 안 되네, 안 돼. 심지어는 갈수록 더 독해져 가는 사람이 있어요. 순하지 못하고, 온순하지 못하고. 깨지라는 난 지금 그렇게 살아온 거야. 뭐 정형외과의 어느 부족의 이야기를 할 때, 어이, 그러면 고치지, 뭐. 쉽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그런 족속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얼마나 안변하는지. 제가 40년 목표를 한 결과, 말할 수 있는 말이, 안 변하더라, 교인들. 안 변, 말자, 안 변하더라. 이 시기에요. 죄를 줄이고 억제시키는 말씀, 말씀은 사춘죄를 뿌리지 않는 것과 주름에 벌레가 울거리며 토담을 거는 작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 언제나 삶의 터전 그 자리에 주저 앉아서 30세의 주름은 좀 있잖아, 농담이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갈치는 점. 옛날 삶의 방식, 내 삶의 철학을 못 버려. 이거 아닙니까? 이런 황광, 무모한 고집, 고정관념이요. 자기가 죽을 뿐만 아니라, 묶인 신체를 옆에 사람 다 잡아서 같이 죽습니다. 교회가 그런 곳이에요. 참 교회가 어떨 때는 한없이 약해요. 여러분, 죽음의 본래, 그게 죄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란 말이 그 말이에요. 토담 속에서 분식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토담 속에서 자기만 가지고 있는 그 아집 속에 죽음의 벌레가 분식하고 있는 것. 대부분 성도들이 뭐라고 변명하는지 아세요? 이 정도 희생하고 양보했으면 됐지. 토담의 아승을 허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는 소극적인 태도를, 태도는 아니요, 온전히 변화되는 적극적인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도끼를 품은 죄악이 다시 살아서 뜯어내도 시험에서 벗어나고 능력히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일생, 교회 일생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성숙의 결과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요. 아니, 나나면 됐다라고 포담 속에 갇혀 있으면 죽습니다. 장수 못합니다. 30세에 내려앉아야 됩니다. 죄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과 죄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작업이 충실하고 완벽하게 여러분들에게 수행되어야만 합니다.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가 뭔지, 여러분의 약점이 뭔지, 여러분 스스로 깨달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샅샅이 구석구석까지 뒤집니다. 그래서 말씀에 부딪힐 때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고 그 사람이 몰랐던 죄입니다. 그런데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아, 목사님 되게 친해, 이러고. 누가 또 내 어떤 것들을 까발렸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나쁜 습성을 가지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아주 더러운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목사가 누구한테 말 듣고 설교 준비하나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눈에 띄게 자라는 같이 보이지 않지만 아주 눈꽃만큼의 성장만 보여도 굉장히 흥분하고 흐뭇해하고 행복해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에게 적합한 단계를 딛고 일어서서 성장하는 성도의 모습을 크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처방대로 우리 영혼의 독수를 품는 죄악의 터전까지도 흐려버리고 세속과 인본적인 삶의 방식을 미련 없이 떠나는 신앙을 여러분은 지니셔야 합니다. 그럴 때만 제친의 빗장목을 깨고 바로 스스로 천사를 통해 교회에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셔야죠. 그러면 교회 인생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교회로부터 받은 말씀을 다시 가서 전해야 됩니다. 다시 가서 전해. 11절이 핵심입니다.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네, 그러보면요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많은 나라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가라. 네가 세상으로 가라 말이 아니고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가라. 자, 베드로도 순교당했고요. 야고보도 순교당했고 초대교회 때죠. 기생으로 죽인 유대인들, 유대 백성들이에요. 사도 요한도 죽이려고 했는데 사도 요한은 어찌된 일은 이제 안 죽었어요. 사도 요한은 아주 장수했습니다. 100세 넘게 살았습니다. 밤모습으로 유배를 가가지고. 유배같지만 밤모습이 천년에 오염되지 않은 그런 승리였죠. 그리고 뭐 혼자 외롭지만 거기에서 자연시 뭐 오염되지 않은 곤디 마시고 이렇게 살아서 10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이죠.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한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러죠. 요한은 본래 예수 믿기 전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질 머리가 불 같은지 자기 비위에 조그만 것을 팍팍 하고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막 거의 악질적인 이런 우리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그가 진짜 예수를 믿고 죄악의 토론을 허겨버리고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박차고 나서 예수를 따라서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므로 자기의 완악한 성격을 다 버리고 그 죄의 본래 사망의 떡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의 사랑의 사도가 된 사람. 그래서 그가 30세에 죽은 놈이 100세까지 장수한 신앙의 위인이 되었습니다. 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을 유배를 받아서 핍박을 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핍박한 사람이 누구냐? 유대 나라의 많은 백성들이에요. 얼마나 핍박했더니 못 견디도록. 그 유대 나라, 또 이방 나라들, 여러 방면의 족속들, 그리고 임금에게, 헤롯 임금에게 핍박받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유대는 헤롯 임금의 결정에 따라 유대가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핍박을 받아서 이렇게 유배가 왔는데 오히려 편안하죠. 이제 유배를 왔으니까 핍박도 안 받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요한에게 임하기를 네가 핍박받은 그곳으로 너를 미워했던 그곳으로 너를 죽음에 했던 그 사람들에게 다시 가라. 다시 가라. 어렵죠. 다시 가라. 저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들입니다. 이 목사만 사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 사명자예요. 사명을 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치고. 이거는 사도 요한에게 주는 개인의 말씀뿐만 아니라 당시의 황제의 순대 부복적으로 극심한 박해 자리에 있었던 소아시아 일곱 교회 교회에 주시는 금명의 말씀이에요. 교회들아 다시 가라고. 너희 핍박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가라고. 다시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고. 그 사람을 피하지 말고 다시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됐습니까? 문제는 내가 다시 가야 될 그 사람들이 변하지 않느냐? 아니요. 더 완악해져 있는. 너무 안에 깨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다시 가면 혹 죽을지도 모릅니다. 이놈이 다시 왔네 라고 해서 이거 오랜만이다. 너 많이 기다렸다. 야 어디가 뺐냐. 환영한다. 이렇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요. 오기만 해봐라 죽여버릴 거다라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라. 순종하고 지키기 힘든 명령이죠. 정말 힘듭니다. 내 말을 고분고분 듣는 사람에게조차 복음 전하라는 부담을 느끼는데요.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가라. 우리에게 주는 명령이 다시 가거라. 할렐루야. 다시 가거라. 다시 가거라. 죽음에서 깨운 사람은 그 자리로 다시 가라는 거야. 다시 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는 참 꿀맛이죠. 좋죠. 그래서 저에게 나가면서 목사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뒤에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돼요. 그 삶의 자리는 쓴 거예요. 핍박의 자리가 쓰죠. 그러나 그게 가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 나라들, 당원들, 임금들은 다 교인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교인이, 나를 괴롭힌 교인에게 다시 가서 뭐 하야 하고 이래라. 이 말 아니에요. 만약에 교인들이 이러면 그 사람은 피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복음 받아들이는데 그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피해야 될 사람이고 불신자를 얘기하는 불신자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핍박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네가 핍박받아서 핍박을 했는데 그 사람은 다시 가라는 거예요. 다시 가라. 그에게 거기에 다시 가라. 이것을 여러분 절대로 나를 핍박한 그 사람을 단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에게 가라. 이건 뭘까 같은 거 하면 좀 극단적인 비유로 말하면 휘발유를 몸에 끼우고 불꽃 속으로 들어가라는 무모한 명령입니다. 당시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극심한 박해와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 변질 잡아 떼도록 하는 미혹이 엄청 많았고요. 이단도 너무 많았습니다. 지금도 이단 많지만은요, 이 신천지 이단이 지금 있는 게 아니에요. 벌써 초대 그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을 이것들이 한국 상황에 맞게 변질시킨 거예요, 여러분. 연기주의자라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에요. 연기주의가 오늘날은 신천지가 변했어요. 성경 모르는 사람이 이단이 안 되죠. 성경을 아는 사람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이단의 미혹, 핍박, 시청분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으면 초대교회. 이 기술에게 나오는 소아세 이런 교회 성도들 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처해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고난과 상처로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다시 들어가라는 메시지가 아니죠. 아니죠. 안 그래도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 핍박받아 지금 피해 있는데 다시 들어가는 그 말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내가 참 수고했다 그동안에 우리가 좀 쉬어라. 마음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바로 요한의 예를 특별히 더 그렇습니다. 네가 그동안 수고했으니 여기서 오랫동안 살아라가. 그게 위로의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인데 위로가 아니라 다시 들어가라는 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다시 들어갈 필요 없이 하나님의 종, 복음을 전하는 종을 그렇게 금리를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으면 이 사도 요한을 핍박 보낸 사람들의 전체가 다 많이 죽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도 죽이고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야고보도 죽이고. 그러면 다시 가라고 이들을 살려둘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해서 무시무시한 심판으로 이 핍박자들을 저희들이 저희들에서 싹 쓸어버려야 마땅한 그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네가 그들에게 다시 가라. 좀 이상한 메시지죠. 핍박한 거기에 상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자들에게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 자들이. 왜 그럴까요? 이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핍박자를 우리 차원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차원에서 읽을 수 있으면 은혜가 되는 거야. 그 핍박자들, 여기 말하면 많은 사람과 나라와 방의 임금들이 누구죠? 하나님에게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입니다. 그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아, 네가 가야 돼. 영성교의 성도들이요, 네가 가야 돼. 이 모종기로 다시 가라. 작년에 전도하다가 핍박받고 모종기 나에게 그렇게 마음 상하게 굴었던 바로 그 사람에게 다시 가라. 올해 다시 가라. 아멘. 피할 것이 아니라는 것. 상처가 많죠, 우리에게. 다시 가라. 참, 제가 설명하면서요. 저는 나도 못하겠는데요. 이 마음이 생기더라. 이 마음이 생기더라. 어째 다시 갑니까, 내가? 내가 그 원수 앞에 어째 다시 갑니까? 16장 15절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변화를 요구라니. 세상 사람들은 엘리야다, 동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다, 명령이 많았던 세례 요한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 다 틀린 거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하고 있을 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르쳐 주신 영감과 지혜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의 고백, 이 말씀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말씀. 그래서 이 맹성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회. 이 교회를 세울 때 이 목사를 사용하셔서 세운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예수님이 세운 이 교회를 보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죠. 포크레인의 틀을 닦을 때도 너무 기쁘고, 어떤 때는요 제가 뭐 혼자 생각에 잠길 때 있는데 이게 포크레인 그 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하면서 이렇게 흙을 파던 강경이 내 머리에 서네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행복했는데. 그 파다는 학동이 그래서 공사업자들이 면제를 돼가지고 다 자기 고향으로 나가버리고 아무도 없을 때 새벽에 와서 그 흙더미가 이래 있는 그 속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볼 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손 안에 있던 이 성경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책방감에 성경이 수두룩하죠? 이 수두룩한 성경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 피 묻은 성경이. 미국의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시대에 대원군이 대한민국에는 외국인 못 들어오는 세국정책을 탁 펼쳐서 인천항에 부산항에 전부 강군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배를 전부 점령합니다. 외국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칼로서 목을 쳐서 죽입니다. 미국의 그 선교선이죠. 선교선박. 제너럴 셔먼효호 그 배를 타고 토마스 선교사, 하버드대 출신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출신, 명문학교 출신입니다. 우리가 선교하자. 저 아시아의 조선인의 나라에 선교를 가자. 그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나라 토속 병에 걸려서 거의 다 죽습니다. 요절합니다. 30대, 20대 와가지고 다 30대 죽습니다. 죽기 전에 이들이 편지 보내는 것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한 읽지 못할 편지 내용 중에 하나가요, 자기 엄마한테 편지를 했는데, 엄마 오늘 유달리 엄마 생각이 납니다. 조선에서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엄마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 그 항구에서 내가 배 탈 때 그렇게 흥분이 따라 나와가지고 나를 못 가게 말리던 것이 너무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유달리 엄마가 생각이 나네요. 내가 올 때 그 꽃을 뿌려서 심어놓은 뜰에 꽃이 만발하게 피었겠죠. 내가 언젠가는 다시 가서 그 꽃밭을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어제도 어느 선교사가 참수행을 당했대요. 또 누구도 제목포항에서 죽었대요. 나도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변절이 되고 며칠 있다가 죽습니다. 이 생명이요,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생명책이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라, 우리나라에. 피 묻은 성경이에요. 대전에 가면 뭐 돈만은 좀 뭐 돈 뭐 한 50만원 좀 이런 넉넉히 살 수 있는 생명책입니다만은 이게요, 생명으로 맞바뜨고 들어온 생명책이 지금 우리 손에 들어와 있고, 주일마다 말씀이 선포되는 이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아시고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이 좀 성경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요, 사실은 그 성경을 알고 보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너무 깊은 진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깊은 진리를. 이게 우리 오늘 본문의 8절 11절에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스스로 읽으면 무슨 뜻인지 몰라요. 누구에게 주고 누구에게 이걸 말씀하는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이걸 다 아닐까요? 요한 계시록 1장에서부터 끝장까지 강의를 여러 번 했어요. 저는. 그러니까 환히 알죠. 이 전체의 내용은 교회장을 주는 메시지예요. 왜 그러느냐? 당시에 소아시아에 흩어진 교회들이 엄청난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까지 보호를 받을 사람은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완벽하게 구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네. 이게 교회 안에서의 인생을 사는 데 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이 교회에 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앉아서 들을 때는 너무너무 꿀맛이고 좋고 은혜 받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제가 의도하는 것은 여기에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 안 받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 쓴맛을 이기지 못합니다. 먼저 나가기 전에 쓴맛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나를 핍박했던 그 사람이 다시 나가기 전에 이곳에 앉아서 흡족한 단맛의 은혜를 충분히 받고 그래서 절대로 끝나면 안 되고 또 은혜를 받지 않고 나가도 안 되고 여기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그 꽃나 같은 충만함을 가지고 세상이 나에게 핍박하고 나를 반대하고 나에게 조롱을 하고 나를 미워하는 그 대상한테 가라 이 말이에요. 가라. 바로 그 사람에게 다시 가라. 다시 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전해라.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네. 이 교회에 주신 메시지. 온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가 승리하고, 인생 승리의 삶은, 바로 교회 인생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생활. 종교개혁자들의 그 어디 생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전도 중심, 뭐 이런 중심이 있잖아요. 그러니 교회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철저하게 교회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야. 교회를 떠났으면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말씀 없는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훈련을 받은 이 목사가 이 성경을 해석해주는, 그래서 그걸 해석해서 전달해주고 전달할 때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맞는 적극점을 가지고 설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쓴맛 나는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공하는 거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 성공 전략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인생, 성령 인생, 말씀 인생, 교회 인생, 다음 주에는 전도 인생. 네. 전도 인생 뭐예요? 보나마나 전도하에 대해서 설명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 아까 마태복음 16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주인이 베드로 고백한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고백한 신앙고백은 너무나 정확한 고백이에요. 주는 주인이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님은 그리스도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어디서는 안 될 말이거든요. 살아계신. 전부 살아있죠. 하나님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경을 믿습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네. 이 완벽한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을 이 신앙 고백의 말씀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인생이 되면 예수의 완벽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뺏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생명이 길지를 못합니다. 들어봐요. 그 불교학자 때 또 신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 가서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무시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불신 과정에서 불신 과정에서 10대 예수를 믿고 신학갔기 때문에 처음에 신학교 가니까요 찬송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아. 맹신이 신학교에 온 아이가 신학생이 찬송을 모른다.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것이 다른 친구에게 알려질까봐 지금은 찬송을 모르는지 신학교 가서 이런 비난 받을까봐 얼마나 모르겠는지요. 갱근의 시간에 혹은 혼자 있을 때요 교회에서 뭐 모르는 찬송 들으면요 그걸 아주 중심 집중해서 이거를 배우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이 없도록 그렇게 했고요. 성경 말씀 모르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잘 몰랐어요. 사명하라만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신학교 갔는데 그래서 성경 연구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성경 연구를 뒤지지 않기 위해서 뒤지지 않게 내가 너무 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게 제 동기들 보면요 교단에 총회장 아들 부총회장 장모 아들 권사님 아들 뭐 이런 거 얼마나 다 굉장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친구들이 저희 목사 동기들 그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앙하는데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배로 노력을 했죠. 그걸 아니까 내 약점을 아니까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특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말 몰랐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사보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제가 깨우쳤죠. 그래서 오늘 이 교회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이거 뭐 교회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씀이지라고 저는 교회에 대한 말 한마디도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좀 의아했을 거예요. 교회 인생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본문이 나오면 아 교회니까 교회 인생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할 건데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을 하는 것보다도 모르는 걸 더 알아야 은혜가 더 될 것 아니에요. 그죠? 아는 말씀보다 은혜가 잘 안 되니까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상황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여러분 맞게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는 율법이죠. 네가 다시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어디로? 핍박자를 피해서 쉬운 곳으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을 바라지 말고 더 어려운 너를 핍박했던 너를 반대했던 너와 싸웠던 너에게 상처를 줬던 그 사람에게 다시 가라. 자, 올해도 지금부터 여러분 뉴페미를 준비해서 11월 달에 수학의 계절에 많이 거두도록 많은 사람과 나라와 방언과 왕들에게 다시 가라. 이 말씀을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하는 올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합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